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하신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부모 공경에 담긴 뜻을 좀 헤아려보는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 중에 하나가 유교 사상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강의들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 영향을 지금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래요.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한국의 이 유교 사상의 여러 영향들이 더 강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제사 제도에 또 열심을 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효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털억 하나까지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게 그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입신행도 양명호 후세 이현부모 효지종략 제가 외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입신양명해서 부모님을 드러내는 게 그래서 아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저를 사랑해주신 부모님이십니다 하고 입신양명 후에 그 부모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효도의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경구 예, 효경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경구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우리 한국인의 세계관 속에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가 특별히 뭐 효를 강조한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참 기독교야말로 또 성경이야말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효의 사상을 압도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종교이자 또 경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 전체의 사상에 들어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한 가운데에도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참 사랑합니다. 언젠가 또 한 절 한 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가 올 텐데요. 어떤 분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복음서 중에 한 꼭지를 떼서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시라고 권하고요. 서신서 중에서는 로마서 좀 길다고 생각되면 에베소서를 꼭 읽으시라고 권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1장을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움 그 구원의 장대함을 아주 아름다운 어조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장은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늘 본문은 6장인데요. 5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두 번 이미 언급해 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질서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매우 매우 건강하게 매우 매우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 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한 다음에 부부 관계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거론해요.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거론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하냐? 그 모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건실하게,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6장 1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또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자로서 이 삶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해라.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래서 이 옳으니라라는 말이 정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강조법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절로 한 번만 넘겨주시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해라. 이것은 자 무엇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 혹은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어디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냐 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일찍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에 부모 공경 계명을 집어넣으셨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이게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조금 더 확장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파란 글씨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그 뒤에 약속을 붙여놓으셨다는 거죠. 약속을 보장하시고 약속을 이렇게 딸려서 딱 이렇게 접착시켜 놓으셨어요.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 네가 장수하게 될 거고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지금은 이 장수라는 개념이 조금 약간 좀 희석됐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전쟁이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라는 복은 복 중의 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중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반복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 아버지나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해라. 그러할 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신명기 5장의 메아리로, 에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모 공경의 계명, 특별히 10계명의 구조 안에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끝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이 끝나고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으뜸 가는 덕목으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거론하세요.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머지 인간관계는요 모두 다 하지 말라는 쪽으로 명령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무엇무엇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무엇무엇 하라, 이런 방식으로 네 삶을 형성해 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지어 약속까지 붙여서 인간관계의 가장 으뜸으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거론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왜 다섯 번째에 나오는지,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 나오는지, 그리고 왜 하지 말라는 다른 계명과 다르게 하라, 이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해라,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명령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튼 우리는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첫 번째 관계로 맺고 살죠. 예,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째 인간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장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아주 건강하게, 건실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완성된 인격을 향해 자라가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계명 중에 제일 위에 그것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실존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모태신앙인들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 딱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건 부모님의, 부모 형제, 또 자식의 구원에 관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재정립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죠. 관계가 좀 어렵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게 아닐 텐데 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맺어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부정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건설적으로, 아름답게 형성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십계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는 요 말씀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좀 두렵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 성경을 읽어가다가 정말 마음이 철렁해지는 그런 한절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가족부터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23장 25절인데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방식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일관된 사상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매 5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상황에 따라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는 게 저도 부담됩니다. 너는 잘하냐? 뭐 성도님들이 물으실 수도 있고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저에게도 이렇게 가볍지 않고 무겁게 다가오고요. 제가 전에 3.1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섬겼을 때 정말 가슴 아팠던 신방이 요 어버이주일 때마다 떠올라요. 한 청년을 만나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좀 이렇게 교제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교제를 이어가다가 그 청년이 꺼내놓은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기는 주보에, 교회 주보에 어버이주일이라고 표기가 되면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제 좀 저랑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속내 깊은 속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아버지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알긴 알겠는데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확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버이 주일에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에게 되게 담담하게 자기의 그 상황과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난 그 신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그 청년에게나 자녀죠. 그 자녀에게나 또 그 부모에게나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어쩌면 버거운 형벌과 다름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이슈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뭐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뭐 이렇게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재형성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화를 받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 물붓듯이 확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젖는 거죠. 그로 인한 어떤 마음의 역동과 감화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는 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내는 힘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거나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자원을 줘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공동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좀 내면이 편안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온전함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넉넉해지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자 숨을 내쉬셨다. 이것은 흔히 재창조와 관련된 그림 언어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로 인해 어그러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동시에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시는 제자 공동체, 이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의 공동체에게, 평안의 공동체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뭐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해요. 맞는 말인데 좀 저희의 실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이걸 실존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의 결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죄와 악이 가져다 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시작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그 권한과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의 공동체에게, 평안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이 명령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버이 주일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새 가족들도 오셨으니까 제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줬던 그 한날의 이야기 여러분들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아주 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기 때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4살, 5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때가 정확히 또렷하게 이렇게 떠올라요. 아버지께서 방 한 구석, 조쯤 되는 구석에 저를 몰아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막 뭘 하세요. 곱셈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막 가르쳐요. 그럼 저는 그걸 그 퀴즈를 마치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막 그 퀴즈를 내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종의 집에서 조기 영재 교육을 하신 거죠. 6살, 7살 때는 글을 많이 익히셨답니다. 또 제가 글을 솔찬히 이렇게 좀 읽어갔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공부들을 집에서 소위 사교육을 하신 거죠, 직접.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셨어요. 참 그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셔가지고, 아쉬움이 크셔가지고, 이제 태어난 큰아들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셨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아버지의 표정과 그 분위기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갔더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산수가 좀 쉬었습니다. 에이씨. 예, 쉬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꽤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세봤더니, 한 3, 40장 초등학교 때 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을 가져갈 때마다, 제 마음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칭찬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머리 쓰다듬으면서 상장을 받아왔는데, 아, 우리 아들 장하네. 잘했어. 아빠가 뭐 선물로 사줄까?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거, 근데 이게 다 치유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많은 상처가 됐습니다. 사춘기가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공부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때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을 갖게 된 이후 이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상, 이 제사상이 바뀌어서 예배드리는 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가 너무 버거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가을바람이 설설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은 좀 일찍 눈이 떠져서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를 가곤 했는데 그날도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대략 아침 6시 정도 되었어요. 새벽 기도회가 5시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출근하시는 뒷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저희 집이 뚝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뚝섬이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직장이 원래 그 근처에 있었는데 세상의 용인으로 확장 이전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루에 2시간 출근, 2시간 퇴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뚝섬역에서 전철을 타시고 교대역에 가셔서 통근버스를 타시고 꼬박 1시간, 1시간 반을 오셔야 이제 용인에서 이제 일을 보시고 또 하루의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 삶을 주 6일을 사셨던 겁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가 대단히 남루한 코트를 여미면서 그리고 벌써 신으신 지 오래된 그 구두를 이렇게 신으시고 집을 빠져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그날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겠죠?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일어났던 그 변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 속에 이런 울림이 탕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나 보다. 진짜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나 보다. 매일 아침 새벽 6시. 날이 춥던 덥던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때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삶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한 10년, 15년 지나면서 저희 아버지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은 또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제 삶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제가 그 아버지에게 좀 이렇게 존중하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3.1교회에 있을 때 사실 두 번 정도 사표 낼 뻔했거든요. 그때 그 사표 던졌으면 여기 못 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도 좀 만만치 않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직장을 29년 다니셨습니다. 근데 직급이 과장이 못 되셨어요. 공부를 많이 못 하셨기 때문이죠. 그걸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더 늦게 들어온 젊은 친구들이 더 빨리 승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그걸 견뎌내신 거죠. 나중에 제가 그 3.1교회에 있던 한 6년 차쯤인가요? 그때 아버지랑 이렇게 차를 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버지 저는 최근에도 사표를 날라고 이렇게 마음에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 그 29년 직장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정말 용기를 갖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예.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그런 대화를 주고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그때 아빠들은 다 그랬어. 뭐 이러시면서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돼서 한 저술가의 글을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결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밖에는 주신 것 없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악의도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결함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젊은 날, 내 어린 날에 당신이 내게 준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는 아니지만 당신이 준 상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허물은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랄 것입니다. 저에게 그 아버지와의 일들은 이런 느낌을 갖게 했어요. 그 전에 아버지의 관계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제 또 연휴 그거 하니까 저희 또 본가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가를 찾아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꼭 안아드립니다. 안아드려요. 제가 처음 안아드리면서 아버지께 드렸던 말씀은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있고 저희 아들도 있어요. 아버지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 힘들어하지 마세요. 퇴직하시고 나서 원형 탈모가 생기셨을 때 제가 드렸던 고백이자 제가 취했던 행동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아름답게 형성되고 그 묶였던 매듭과 사슬들이 풀려질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됐냐면 마치 제가 비둘기 같았어요. 비둘기인데 하늘을 나는데 높이 못 나는 마음에 커다란 줄이 있고 그 끝에 아령이 매달려 있어서 높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그런 비둘기 같았어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하나 해소되고 조금씩 진전되고 발전되니까 그 아령이 달려있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한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제 삶에 주어졌어요.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보이신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수와 복됨을 누리는, 복중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할 때 네가 장수하고 복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공경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티마오. 티마오라는 말이 이제 공경하다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티마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높게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높게 평가하고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구약성경 히브리어 십계명에 나오는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보드. 카보드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카보드라는 말이 쓰여요.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부모님 모두에게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그 공경이나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공경이나 다른 표현을 쓰지 않아요. 둘이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뤄두지 말고 지금 공경해라. 언젠가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 그렇게 요구합니다. 조금 의도를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늦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유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유교의 경전 중에 사서 삼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경이라고 시들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 시경의 해설서 한시외전 9권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공자 선생님이 길을 가는데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어라는 사람이었어요. 공자 선생님이 그 꺼이꺼이 울고 있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이유가 뭘까? 왜 어떤 슬픔이 있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 한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한자 성어가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고 해서 풍수지탄이라는 고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이제 좀 봉양해 보려고 했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고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을 실천에 옮겨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전해줄지 체험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내 부모를 지금 공경해라. 성경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했는데요. 그중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책 제목. 대단합니다. 45가지 하루에 하나에서. 네,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씨가 에세이 형식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근데 뭐 그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만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교수님의 에세이를 이분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셔서 또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치신 고 장영희 교수님의 짧은 에세이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책 막바지에. 근데 아버지, 그 장영희 교수님의 아버지도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셨더라고요. 성함이 장왕록 교수셨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에세이로. 근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에세이 제목이 아버지께 못다 한 말.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눈으로 귀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 딸 다섯은 모두 아버지에게 반말을 했다. 아버지를 대하기 어렵고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늘 친근하고 가깝게 느꼈다. 하지만 다른 집 딸처럼 곰살맞고 애교스러워서 걸핏하면 손잡고 매달리고 사랑해요 아빠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워낙 성격이 직선적이고 퉁명스러워서 아버지께 쓰는 말투가 무뚝뚝하기 짝이 없었다. 아버지 말씀을 중간에서 끊어먹는 것은 물론 아버지와 함께 공동 집필이나 번역을 할 때마다 아침 식탁은 논쟁의 자리였다. 글의 소재나 표현, 문체에 대해 토론할 때마다 나는 걸핏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뭐가 그래 아버지 안 그렇다고 하면서 심통스럽게 말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언젠가는 나도 다른 집 딸들처럼 상냥스럽게 말해야지 그리고 늘 가슴속에 묻어놓은 말 아버지 사랑해요를 해야지 마음먹곤 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너무나 갑자기 떠나셔서 고별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떠나신 지 11년. 지금도 나는 길에서 앰뷸런스를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든다. 저 안에 누군가 급히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타고 간다면 너무나 놀란 가슴에 경황 없고 슬프겠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낫구나.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구나. 만약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해도 아버지와 작별 인사할 시간은 있겠구나 하는 부러움이다. 영국 작가 세뮤얼 버틀러는 잊혀지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몸은 떠나도 추억 속에 사랑은 남는 것. 우리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아버지 생전에 못다 한 말을 나는 뒤늦게 이제야 마음속으로 외친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신 첩경, 지름길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 속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부모 공경의 첫걸음을 새롭게 떼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비하신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리, 복된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 공경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묵은 감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공경해 드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속한 모든 가정이 이 부모 공경과 그에 딸려있는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맛보고 누리며 또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시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그 험악한 세월을 먼저 살아내신 아름빛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7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기쁘고 행복한 건강한 예배자로서 아름빛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 한번 축복해드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성도님,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오늘 교회에 방문하셨거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시면 교회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손을 뻗고 한번 축복의 찬양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기를
평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 각자를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좌우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번 격려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은혜가 필요한 가정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그 선택을 했다면 더 힘있게 부모 공경의 걸음을 떼어가야 하는 또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름빛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선배님들 오래오래 기쁘게 복되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예배자들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선배님들을 또한 축복하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소리내어서 큰 소리 내지 않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부모 공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이 길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한번 우리의 걸음을 떼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은혜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장 가까운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켜켜이 묶여있던 감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튼튼하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름빛교회 예배자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성령님의 감화 속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 속에 또 아름빛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